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32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일어나셔서 읽으실 텐데, 오늘 특송을 하신 이용호 형제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같이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조금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지그시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저 형제는 은혜가 참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웃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저는 사실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지체들 중에서 혹시 화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화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인정하는 전제로 이게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참 다들 그 표정들이 그 화난 사람 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단순히 화난 사람처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 안에도 그렇고 사람들 안에도 그렇고 화가 가득합니다.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언제 제가 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 하면 많은 형제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운전할 때입니다. 평상시엔 참 온화한 것 같던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참 있는 화를 갑자기 확 쏟아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아, 내 안에도 이렇게 참 화가 불 같은 화가 가득 들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을 때, 내 육신적인 모습이 확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외부의 조그만 그 자극에도 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파괴적이 되고 내가 공격적이 되는 그런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모인 게 사회인데 이 사회는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이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사람들은 다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짜증을 쉽게 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헬 조선이라는 말 같아요. 그 헬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고 조선은 우리 한국을 뜻하는 말이어서 마치 이 사회가 지옥 같다. 그래서 이 조선 헬 조선을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화가 내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죠. 요즘 청년들이 졸업해서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다고 이미 직장을 얻은 사람들은 편안합니까? 젊은 나이에 뭐 40대 중반만 돼도 뭐 이렇게 퇴직을 당해야 되는 뭐 그러한 사회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또 중년 이 계약직하고 또 자영업 이런 것만 이제 늘어납니다. 자영업은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희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또 악착같이 벌어도 10년 내에 자기 집, 조그만 집이라도 자기 집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아이들 하나만 낳아도 둘 셋은 고사하고 하나만 낳아도 그 사교육비 감당하는데 허리가 휘는 사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온갖 사회에 갑질을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못 사는 이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제 점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으로 엉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다 누리면서 나도 갑질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죠? 나는 늘 항상 을이란 말이죠. 나는 늘 항상 당해야 하는 위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돼서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 버려라. 갈아엎자.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화, 그 울분을 그 속에 이제 가득 채우고 삽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어릴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의 사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 하나 걸려봐라. 그렇죠?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짧은 순간순간이면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상태예요. 내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작살을 낸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이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아마 최근 몇 주간에는 그래도 폭력적인 모습이 이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분노, 그 뭔가를 향한 실체를 규정하지 않은 채 어쨌든 이 내 분노를 뭔가 그 그냥 이렇게 하나 정해진 대상에 놓고 그 쏟아붓는 그런 분노들이 그런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쇠파이프나 죽창 같은 것으로 이 전경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아들들인데 근데 그 전경을 이 얼굴 쪽을 향해서 이 대나무 창에 갈라진 그 가지들로 쑤셔 넣어서 눈을 후벼야 되고 이 쇠파이프로 그들을 그냥 때려야 되는 그거 그리고 이 경찰차를 박살을 내야 되는 그런 분노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경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싫어서 군홧발로 차고 짓이겨야 되고 방패로 또 사람을 그냥 찍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화는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화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왕정사회나 또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 개인의 분노 또는 사회의 분노라는 것이 적절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봐야 나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감추는 거죠.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권력 또는 소수 집단 권력에 의해서 그 분노가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 또 사회주의 사회, 죄송합니다. 자유주의 사회, 이런 사회일수록 이 분노가 이제 표현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통제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는 또 그러한 어떤 집단적인 분노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죠.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그 분노를 이렇게 결집시켜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게 악순환인 게 사회가 분노를 부추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더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인터넷에 이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참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뭐 하나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다 도서관을 가야 책을 직접 펴봐야 되는데 요즘은 뭐 그야말로 정보가 홍수라서 우리가 일반 사회 지식도 그렇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 독립침략의 교리에 관한 지식도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할 땐참 그런 하나하나 정보 얻는 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홍수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클릭 몇번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지식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효과적으로 금방 이게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제 충돌 조절 장애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외상 후 격분 장애다. 이렇게도 이제 불린다고 하고, 또 간헐적 폭발 장애다. IED다.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 봤더니, 사소한 자극에도 발작을 한다. 치명적인 어떤 언행을 한다. 뭔가를 파괴한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있다가도 갑자기 폭발하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 자기 몸에 피가 나건 뭐가 부러지건 상관없이 상대를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상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노조절 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그냥 화를 좀잘 내는 사람은 그냥 다혈질이다. 저 사람 다혈질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리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공격성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조금, 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조금 화가 나고, 크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크게 화가 나고, 이게 비례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분노조절 장애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이 아무 때나 그냥, 화가 난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장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충동적 분노 폭발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습관적 분노 폭발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 분노 폭발형은 감정 폭발이 계획적 목적이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내가 화내야지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불같이 화가 확 나버린다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습관적 분노 폭발형은 보니까 분노 표출이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학습되면서 빈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 고분고분한 말로 했을 때는 잘안 들었는데 내가 화를 확 내니까 아이들이 더잘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이 아랫사람에게 고분고분하게 좋은 말로 했을 때는 안 들었는데 뭔가 확 세게 얘기를 했더니 듣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듣는 거구나 하면서 그것이 점점 학습이 되면서 자꾸자꾸 더 세게 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게 생기냐? 이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지금까지는 다 요건 일반 사회적인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냐 할 때, 아,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뭔가 자라나면서 심한 어떤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압력, 압박,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시간 노출돼서, 그래서 화가 과도하게 그 안에 쌓였다. 뭐, 우리가 물리화학 공부할 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을 가해서, 이, 우리 압력밥솥에 열을 가하면은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뻥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과도하게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이제 폭발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나친 분노 억압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화병이라면, 그렇죠? 예전에는 다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화병.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억압을 해도 참고 사는 거.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그렇죠? 남편이 뭐라 그러건. 아이들이 뭐라 그러건 그냥 무조건 어쨌든 사귀면서 참으면서 살면 그래서 속이 다 썩었다, 문드러졌다, 화병이다 이렇게 이제 화병이 많았다면 이제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지나친 분노 폭발이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된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도대체 사람들이 화가 나냐? 왜 도대체 사람들이 화가 나냐? 했더니,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부당함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함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할까? 하는 그 불만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이죠. 이건 부당해. 그게 개인적으로건 어떤 사회적으로건 이건 부당해. 이럴 수 없어.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아, 그 이유가 부당함, 뭔가 부당하게 느끼는 상황이 오래됐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표출될 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두 가지가 아마 제일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걸 치료하는 데 보니까,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뭐 항우울제나 뭐 다른 어떤 약물을 이렇게 이제 줘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중에 이게 뭐 전문 용어들이라서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고 인지 이완 및 대처 기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동사고의 고리를 끊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분노했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서 일단 기록해봐라. 내가 어떤 말에, 누구의 어떤 말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기록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언행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지? 이렇게 이제 그걸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화가 났는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의미로 나 나름대로 받아들였는지를 기록해봐라. 그리고 나면 이제 아, 내 해석이 객관적이지 않았구나 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행동이 아, 이건 객관적 근거가 없구나. 그냥 괜히 내가 화낸 거구나.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화낸 거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또 어떤 대처 기술 치료 이런 건 뭐냐면은 36개 주랭랑을 쳐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가 나는 자리가 있으면 화가 나기 전에 도망쳐라. 그 자리를 피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3분간의 진정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100까지 세봐라. 분노했던 상황을 떠올려서 곱씹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폭발한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봐라. 그래서 이 한방 그냥 확 화를 풀고 나면 순간에 후련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건강하게 화를 내는 법을 배워봐라. 뭐 대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최근 저 개인의 어떤 가족, 친척, 가족이나 또 교회 내에서의 또 이제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듯하게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울, 예, 사울. 또 누가 있을까요? 가인, 예, 가인이 나왔습니다. 예, 고윤식 형제님. 모세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을까요? 아, 살인했으니까. 화가 나서, 아, 예. 그 순간은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좋은 지적이시네요. 아마, 예, 가인이 대표적인 것 같고, 가인 이후에 라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왜, 분노 조절이 안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 다 하나님께 뭔가 헌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그것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났다 그랬어요. 몹시 분을 냈다.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같이, 동생과 같이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만 곱씹었겠죠. 왜 나는 안 받아들여졌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메아리치고 점점 그 메아리가 커지면서 둘이 어느 날 둘만 같이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폭발해서 때려 죽인 것이지요. 라멕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자기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 청년을 내가 쳐서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또한 이 악한 영이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지배하게 될때잘 있다가 그렇죠? 잘 있다가 그 다윗이 타주는 그 하프 소리를 듣고도 잘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창 집어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던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 좀 전에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원칙이 맞을까요?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렇죠? 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는 그 마음, 그 개인에게건 어떤 체제에게건 사회에게건 그러한 어떤 부당함의 감정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폭발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조금 손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사울은 뭐 성공은 못했지만 다윗의 경우에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때, 먼저는 이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분노 자체.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네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날마다 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오전에 이제 장영재님 성경 공부하실 때도 참 희한한 게 보면은 제가 그 주일 말씀 전할 때에 이렇게 이제 등장할 얘기와 장영재님이 오전, 이 성경 공부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겹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조정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모세가 분노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의 분노 전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벌거벗고 춤추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이들은 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나 내버려둬.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말씀이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네요. 그렇죠? 명백하네요. 역대기상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그 장면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수레에 실린 법궤가 이렇게 덜컹 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손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는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웃사를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냥 이 분노가 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셨다. 에스겔 25장에 보니까 또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니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경로대로 에돔에게 행할 터인즉 그들이 내가 원수 갚은 것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경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분노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쁜 것,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속성, 성품의 일부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실 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그렇죠? 적절한 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사람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도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분노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그 특성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적절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또한 적절하게 분노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기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누군가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대상을 미워할 때 분노하는 것이 없으면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악에 대해서 미워해라. 악에 대해서 분노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서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아,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미워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죄 자체, 악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문제 이후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악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노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 대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분노의 대상에 대단히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그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저도 내비게이션을 참잘 이렇게 참 고맙게 이용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은 전파 교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되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지 맘대로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이 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온 상태인 것입니다. 선악 구분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전파 교란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씀하고 어둠은 어둡다, 빛은 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이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런 어떤 소아성애 이런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인간들은 동성애만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목표로 소아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그 선악 기준을 결정해 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선과 악의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디 악에 대해서, 또 그것의 배후인 마귀에 대해서, 또그 모든 것의 근원인 죄에 대해서 원래 분노했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인간 또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마땅히 그렇게 분노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이래로 그렇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당장 벌어진 그 현상과 그 현상을 유발한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것이 내 아내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것이 내 남편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아이들인 줄로, 내 부모들인 줄로, 내 직장 상사인 것으로, 내그 못된 친구인 것으로, 사회인 것으로, 체제인 것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런 어떤 체제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으로 잘못 그 대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아,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런,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육체를 자극하려는, 내 육적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이 문제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정확한 것인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걸 배워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없으셨던, 단한 차례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분노 처리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칼을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뺍니다. 목이 아니에요. 목을 벨 용기는 없었나 봐요. 어떻게 막 이랬는데 귀가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귀를 쳤다. 분노가 제대로 조절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제사장 말고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말고의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 그 세력의 주동자인 마귀가 문제였던 것이지 말고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고는 그냥 하수인이에요. 정부의 권력에 이 복종해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전경버스 앞에 전경들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들을 몽둥이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후에 이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더 넘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과 더그 배후에 인간의 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노의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도록 할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말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분노 조절 장애를 앓으시는 분이셨다면 열두 군단이 뭡니까? 온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즉시 집어넣으시든지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빠지듯이 땅속으로 지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넣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이제 일곱 개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24절부터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집주인들의 그 종들이 와서 보니까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얼른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어떤 이 현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내 가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시고 나서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 수도 있으니 가만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다 알아서 적절하게 골라서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의 원인, 왜 인간이 이런 것을 겪게 됐는가 하는 것의 원인은 선악과의 문제에 있다. 그래서 선악분별장애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조절장애는 결국 선악분별장애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배후의 영적세력인지장애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배후의 영적세력인지장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체제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애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화자, 화가 가득 차, 불이 가득 차 있는 사회입니다. 각각 개개인이 다 그렇게 그게 불이 가득 차 있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이 문제가 다 있어 왔습니다. 굳이 우리 사회만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갑질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렇다면 당연히 그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종처럼 부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예요. 다 그러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소수 몇몇 사람만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쭉 순서가 번호가 1등부터 100등까지의 순서가 매겨져 가지고 99등은 98등 이하에게 갑질을 하고, 50등은 49등 이하에게 갑질을 하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그렇게 사는, 그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갑질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분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이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분노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거, 나쁜 걸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분노 자체는 좋은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분노하는 인간, 즉 분노할 줄 아는 인간,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정당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망가진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성품이, 아담의 성품이 유전된 그런 인간의 이 죄성은 이 분노의 문제를 아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 적절한 강도로 분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담의 이 자손들 가인의 후예들에게 이 문제를 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정복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용사가 누굽니까? 고대 시대 용사란 누굽니까? 대단히 강력한 자예요. 전쟁에 능한 자예요. 여러 장정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칼로 베고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이 분노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할 때 전혀 우리가 진노, 분노하면 안 된다. 전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악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죄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적절치 못한 대상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화, 또는 그 분, 그 불, 그것을 누구에게 표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그것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이게 열등감이죠. 나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건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막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로 다 인식이 되지만, 나 자신 또는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제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에게 참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아, 이 문제, 지금 뭔가 문제가 탁 터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확 긁었는데 나를 화가 나게 했는데 그러나 아, 이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대제사장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아, 그러나 말고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죠? 가라지가 도다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배후에 세력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공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하던 한 자매가 이런 것을 고백할 때 자신에게 자신이 정말 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 자체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흔들려고 하는 나의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배후의 세력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으로 풍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02장을 한장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았어도 있는 보다 더 희워졌네. 내 영혼 평안해. 내 4절 일어나서 하십시다.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소서 세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저에게 이 화내는 것, 분노할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강도로 분낼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것들을 참으로 깊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그 인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 그러한 모양대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 중에 많은 문제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생활의 염려와 장래의 불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 문제가 스트레스로 쌓여서 화가 나는 그러한 지체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